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 그리고 마지막 절 32절입니다. 1절과 32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과 마지막 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10장 1절 그리고 32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먼저 읽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32절로 가십니다.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10장은 보면은 족보들이 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다 읽어서 어떻게 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신학교 같으면은 뭐 잡아내서 이렇게 해석도 하고 분석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족보가 몇 개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 족보들 잘 보면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핵심 족보는 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족보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야기할 때 누구 족보부터 나옵니까? 야곱 족보부터 안 나옵니다. 누구부터 나옵니까? 에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개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늘 늦게 이렇게 합니다. 오늘 10장에도 보면요. 노아의 아들 3명이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셈, 함, 야벳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어느 족속입니까? 그럴 때 이게 셈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족보가 누구께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까? 셈께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족보의 기록 방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늘 이렇게 곁가지들 먼저 얘기하고 메인이 늦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인류가 다시 퍼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얼굴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고 지형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시작은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하고 홍수가 난 뒤에는 어떻게 되죠? 홍수가 난 뒤에는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흩어져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보시면은 야벳은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야벳은 아주 짧게 나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그래서 보면은 5절 보면은 이들이 어디에 살게 됩니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어떻게 해요? 바닷가의 땅. 이 바닷가의 땅이 어딥니까? 학자들은 지중해가 있으면 지중해 저 건너편으로 있는 그 유럽 땅에 있는 쪽이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족속들은 바닷가 땅 있는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퍼지게 되었고 희한한 거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6절부터 이제 함의 자손 이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우리 그저께 볼 때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데 막 나와서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가나안의 아비가 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이름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먼저 벌거벗은 걸 보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주를 받았는데 함의 족보가 제일 길어요. 그런데 함의 족보를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과 사람들의 그 민족들이요. 얼마나 수두룩한지 몰라. 한번 보실래요?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누구요? 가나안이요.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노아가 이 술에서 취해서 깨고 나서 그걸 알고 나서는 막 아주 대노하면서 진노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러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8절 보시면, 이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뭐예요? 영걸. 이때 영걸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폭력으로 정치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이 함의 자손으로부터 아주 극악무도한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그의 나라, 지금 이게 함의 자손들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는 어디요? 신할 땅. 신할 땅이 어디예요? 우리 이제 내일 볼 거예요.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이 어디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까? 11장 딱 한번 보실래요? 그냥 컨닝 한번 해보실래요? 요럴 때는 컨닝해도 괜찮습니다.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요? 신할 평지. 그러면 이 신할 평지는 누구의 자손을 중심으로,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핵심 인물들이 누굽니까? 함의 자손들입니다. 함의 자손들.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가보시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는 이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13절. 바두르심과 가슬루힘과 이게 다 모르셔야 됩니다. 갑돌임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가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누구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앙숙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함의 후손들입니다. 다시 이제 16절 여부스 족속, 아무리 족속, 이게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할 때 이름 족속들 이름이 쭉 나오고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이게 지금 함의 자손들이에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미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사랑하신 성도들 이 지경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지경이 두 개가 나오죠. 그게 어디예요? 소돔과 고무라. 앞으로 이제 소돔 고무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이제 롯이 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도 많아지고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초지를 나누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조카를 데리고 올라가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선택해라. 우리 그 싸우는 거 아니다. 내가 선택하는데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그랬죠. 그래서 롯이 올라가서 딱 이제 평원을 보니까 한 곳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그곳이 물이 넉넉하고 거기는 여호와의 뭐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그 에덴 동산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보기가 좋고 풍요하고 좋았는지 롯이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그걸 볼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굉장히 땅이 비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풍요함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함은 노아가 벌써 예언,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언을 했더라고요. 저주를 받는 예언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는 곳이 어딥니까? 블레셋 있는 거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런 곳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보면은 셈의 자손이 나오는데 셈의 자손 에벨, 그 벨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고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에요. 쭉 나오는데 이 셈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인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셈의 후손들에서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족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족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는 함의 자손들이 가서 움직이는 곳,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의 자손들이 가서 있는 곳이 보면은 바벨론 있는 지역도 그렇고 아수르가 있는 지역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고.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 그러죠.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어디예요? 요한 계시록에서 얘기할 때는 이 땅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구할 곳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고 내리고 우리는 여기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고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를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어디로 딴 데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추구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함의 자손들이 가서 하는 거 보면 폭력과 그들이 영적으로는 그렇게 타락하면서도 땅의 좋은 것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고. 우리가 과테말라 지금 화산이 터졌잖아요. 이제 과테말라에 이제 죽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더 많이 발굴됩니다. 거기서 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그럴 때 이거 이제 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연기가 올라갔대. 늘 연기가 올라갔대. 그러니까 그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일도 오늘처럼 연기 올라가겠지. 모레도 올라가겠지. 연기가 올라가면 일단 그 가까이는 안 살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늘 연기가 올라가니까 뭐 각성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뻥 그리고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었대. 그 사람들이 그 지금 이렇게 이제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연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터전이 여기라도 어떻게 해요? 피해서 다른 곳에 살아야 돼. 언젠가 터질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징조를 이렇게 저렇게 보여준다 그랬는데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들라. 그러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는 가치관들을 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도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도 건강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제가 이번에 과테말라 화산을 자꾸 뒤져보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지금 과테말라 단기 선교 나가는 거로 일단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지금 선교부에서 다시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수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연기가 그렇게 나면은 가까이 살면 안 되잖아요. 가까이 살아보니까 어제하고 똑같아. 그저께하고도 똑같아. 1년 전하고도 똑같아.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거지만 예수님 오실 징조가 일어나는 게 눈에 띄거들랑 어떻게 해요? 일어나 머리를 들고 너 신앙 다시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와이에서는 하와이 섬이 힐로가 있고 코나가 있습니다. 코나 커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화산은 어디 있나 그러면 힐로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산이 터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는 늘 붉은 용암이 흘러나왔거든요. 화산 터지기 전에도 붉은 용암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잖아요. 얼마 전에 타임지를 보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이 골프장에서 막 골프를 치는데 뒤에는 빨간 화산이 터져가지고 있는데 골프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치죠? 늘 화산이 용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하와이 당국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를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지 않으면 이제 구속하겠다고, 구속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붉은 용암이 줄줄 흐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다 말겠지 그러고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안 떠나면 이제 잡아 넣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어이쿠 그리고 떠나는 거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징조에 관한 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만큼 이렇게 30년 전이 아니라 40년 전이 아니라 20년 전이 아니라 지금같이 지진의 빈도수가 높고 지금같이 화산이 많이 터지고 지금같이 기후가 이상하고 지금같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이 사람을 막 죽이는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럴 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일이 있거들랑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가치관을 버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런 족보를 보았지만 족보가 흘러가면서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함의 자손들은요. 자기들은 마음껏 누리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이 셈의 이 후예들은 숫자가 많지 않고 길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오늘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땅의 바벨론의 문화가 융성하고 발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맨자로 시작하는데 우리 맨하탄입니다. 그거는 뭐 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까이에 그게 있습니다. 가까이에. 우리는 그 가까이 있으면서 그걸 그렇게 동경합니다. 거기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아유 노후를 거기에서 걸어다니면서 모든 것을 누릴 텐데 그렇게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늘 깨어서 우리는 언젠가 여기를 떠날 준비를 하고 거기 들어가서 사셔야 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사는 거에 시비 거는 게 아닙니다. 거기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그리고 옛날 교인 중에도 이 맨하탄에 음식점을 30개를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걸 팔고는 이자 가지고 먹고 사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버리지 않고 아파트를 몇 개를 갖고 계셔가지고 와서 구경하라 그래서 몇 번 가서 구경했습니다. 좋아요. 그거 갖고 있는 거 시비 걸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자꾸 보면서 그 가치관을 따라가면은 우리 마음이요. 그게 이렇게 안주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로서 나오라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그곳에서는 날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는 저 고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셨구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맡은 바 본분을 다 하면서 믿음 주신 거 감사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품으면서 아이들 잘 키우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이스라엘의 이 선조들의 족보지만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생명인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린 때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세상 나가서 그 은혜를 나누어주며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세상 나가 살 줄 아는 지혜로운 성숙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과테말라라는 나라 참 못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품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것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 땅들이 기후가 사람들이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 오신 날 내가 어떻게 주님 맞이할지를 잘 하나님 점검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높이 높이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 멀리 멀리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하나님 모든 것들은 다 없애주셔서 하나님 크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마다 교회를 통하여 주셔야 되는 그 크고 한량없는 은혜들을 가정마다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